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7일 도쿄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두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그리고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중국 관련 쟁점 등 역내 현안들과 우크라이나와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일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과 미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면서 미한일, 미일 필리핀,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협력 진전을 언급했다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리아 내 활동과 거래의 승인을 확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며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미국 정부는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가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적 지원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승인 절차를 오는 7월 7일까지 면제받게 됐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가 끝난 것은 시리아와 그 국민에게 재건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책임 있는 통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6일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온 트리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유당이 후임 대표를 선출하면 자유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나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됐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싸움, 특히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싸움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캐나다인의 이익과 민주주의의 안녕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트리도 총리의 지지도는 그동안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하원은 오는 27일 야당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세계식량기구 WFP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WFP가 6일 밝혔습니다. WF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와디 가자 검문소 인근에서 WFP 차량 3대가 최소 16발의 총격을 받으며 직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었다며 이스라엘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WFP 직원 8명은 인도주의 활동 차량임이 분명하게 표시된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이동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직원은 없다고 WFP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예멘 국적 수감자 11명을 오만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수감자들이 행정명령 13492와 13567호에 따라 엄격한 기관 간 검토 절차를 거쳐 이송 적격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서부 티벳 자치구에서 7일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오후 3시 현재 최소 95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티베트 지진 구호 본부를 인용해 지진 발생 후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옥 약 1000채가 붕괴해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한국계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람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6일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 발사를 지도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화상 감시 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교외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km 기해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 동체 제작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모니터링 화면을 볼 때 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한 다음 1차 정점에 이르렀고 이를 전후에 탄두가 분리된 다음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은 뒤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6 나형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기종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 때도 북한은 미사일이 두 차례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미한 당국은 1차 정점 이후 수평으로 기동하다가 하강하는 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선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 환경이 좁아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선 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더라도 추적과 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이전 시험보다 2차 정점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증가시킨 데 성공했다면 미한 양국군의 미사일 대응 체계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지난 4월 2일보다 낙차폭도 훨씬 더 커졌고 그다음에 속도도 2배가량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더 포착뿐만 아니라 요격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북한 보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IRBM에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전, 선동, 기만에 능한 조직이라며 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극초음속 IRBM의 경우 탄두부에 재도약 뒤 비행 단계에서 2000도에 육박하는 공기 마찰열을 견디기 위해 탄소 섬유 복합재료 등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대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탄소 섬유 복합재료 개발을 처음 주장한 게 2017년이었고 엔진 동체에 쓰였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소재는 ICBM 재진입체 기술에 적용되는 소재라고 말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소재와 비행, 유도체계 등 결코 쉽지 않은 기술력을 획득했다며 소회까지 밝혀 자체적인 기술 개선도 있겠지만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해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 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로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데 있다며 이런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미사일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50km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 지구 곡률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 변칙 기동이 가능해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IRBM의 사거리는 보통 3,000에서 5,500km로 북한에서 발사 시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무기라고 밝혀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2주일 앞둔 시점인 만큼 미국에 대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해당 무기체계가 완성된 게 아니고 북한도 시험 발사라고 했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0월 ICBM 최종 완결판이라며 발사한 화성 19형과 함께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 보유국 위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때릴 수 있는 실전 능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중요 타겟, 괌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리고 미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구비했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게는 완전한 비핵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미국과 적대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하자라는 메시지죠.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김 위원장이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북러 또는 북중러 반미 진영에서의 자신들의 중요 역할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소위 인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대응적인 면도 있다. 즉 중국, 러시아 등 소위 권위주의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연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러 혹은 북중러 의도적으로 자꾸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커다란 플레이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며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방한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한 번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ve enhanced, as you heard the minister say, our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defend our allies with the full range of our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재래식 및 핵 능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즉 확장 억제와 더불어 핵 협의 그룹 NCG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한 조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1,100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일 3국 공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Following the historic summit that President Biden convened at Camp David, the U.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now implementing more than three dozen different.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안보와 경제 관계, 혁신, 인적 관계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연합 군사 훈련, 3국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발사에 관한 추가 질문에 지난 4년 동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동 방어와 공동 억지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의 지속적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더 가까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조텔 한국 외교장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한이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면담하며 양국 현안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의 변함없는 힘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 경제 파트너십,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여부보다 변칙 기동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요격 회피가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체 HGV 역량을 확보할 경우 영내 미군과 동맹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IRBM 발사와 관련해 속도보다는 방공망 회피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f it's an IRBM, even with a traditional reentry vehicle, it is technically quote hypersonic unquote, i.e. that reentry vehicle's maximum speed is going to b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IRBM이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초음속이라는 표현은 기동성과 재진입체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적 용어일 뿐이라며 핵심 쟁점은 북한이 요격 회피가 가능한 HGV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성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험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재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HGV는 선진국들도 개발과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기술이라며 북한의 기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Now the HGV is a very demanding technology. You know, we have no idea whether there's been any of these HGV tests have been successful.
북한은 전통적으로 시험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해당 기술이 작동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성능 면에서는 더 우수하지만 발사체가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급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북한이 세 차례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시킨 정황도 포착됨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연계해 발사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IRBM 역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일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직선 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극초음속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을 확보했거나 확보에 근접했다면 이는 단순한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f it really was a glide vehicle as that would suggest, this is a little bit more concerning than just a basic
HGV는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발사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비행한 뒤 대기권에 진입해 하강하며 이 과정에서 낮은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목표를 향해 변칙 기동할 수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기존 탄도미사일이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반면 활공체는 비정형적인 궤적으로 비행해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HGV로 확인될 경우 미국령 괌이나 일본 내 미군기지 등 영내 주요 안보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 기반의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면 IRBM 발사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 연기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고체연료 ICBM과 IRBM을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CBM과 IRBM은 모두 대형 고체 추진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기술적 난이도는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It doesn't have any technical meaning. It's a harder to make a solid propellant ICBM than it is to make a solid propellant IRBM. They're both big solid propellant rocket motors.
또한 고체 연료는 이동식 발사대 운용의 편의성과 신속한 발사 준비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와 관계없이 기술적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 북한이 IRBM을 ICBM 개발과 연계해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와 대기권 재진입체 등 첨단 기술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what I say is what North Korea needs right now is kind of two things. One is accuracy.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목표물에 탄두를 명중시키는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분야는 미국과 러시아도 수십 년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개선해온 영역으로 북한 역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극초음속 활공체 운용 과정에서 탄두와 발사체가 극심한 열과 압력을 견디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에 있어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북러 간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양면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미안간 정책 조율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님, 6시간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불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여겼던 동맹국 지도자가 탄핵과 체포 위험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현재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Well, I think the reaction from the U.S. government, I'm not with the government any longer, but I think the reaction was...
미국 정부의 반응은 저는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실망하고 놀랐을 겁니다. 계엄이라뇨? 한국은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린 윤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하지만 계엄을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는데 실망감이 컸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분명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건 국내 문제입니다. 법치의 문제죠.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말이죠.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이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추진하는 야당은 반일 친중 성향을 보이며 미한 관계에서도 일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미한 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미국 정책과의 더 긴밀한 공조를 우선시해왔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딜레마가 되지는 않을까요?
Well, certainly from the U.S. perspective, but I would caution. First, I agree with what Ambassador Trani said. This is a rule of law issue.
미국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디트라니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고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점에선 한국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권한 대행 체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진행된 뒤 어떤 정당이 등장하든 법원에서 탄핵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선거를 통해 구성된 차기 정부를 상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 사이엔 이견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를 극복해왔고 동맹은 지난 70년간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양국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난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이죠. 하지만 민주적 절차는 계엄 발동이라는 중대적 전략적 오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신속히 철회됐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국회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집권하는 어떤 정부와도 협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물론 반윤 시위도 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나오는 사실,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Well, yes, I think, and again, we have to emphasize this is a domestic internal issue for South Korea. And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 문제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그것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안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 있고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저는 미국 정부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데트라니 전 소장님,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부와 일치하지 않은 정당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Well, you know, I think Washington would view it in a very pragmatic way. The U.S. and the Republic of
미국은 매우 실용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까운 동맹이고 그 동맹은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하죠. 매우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건 국내 문제이고 법에 따라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어떤 정당과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강력한 동맹입니다. 이를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슬 부대표님, 한국 야당과 진보 세력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동참하면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다른 야당 인사가 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re's again, we have to be clear-eyed. We recognize South Korea is in a difficult neighborhood.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려운 이웃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경우죠. 한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 모든 이웃나라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종종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제공한 선물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란 강력한 동맹과 협력망입니다. 양자, 다자, 삼자, 소다자 등 모든 관계가 발전해온 거죠.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런 동맹과 파트너십은 실제로 미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동맹 때리기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 행동이자 국내 정치의 일환이죠. 이제 동맹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략적 기지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쇠퇴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를 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정상외교 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 could. I agree with what Ambassador China said, but what I think is important, given the turmoil in South Korea.
디트라니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혼란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폐기한 사실을요. 이 모든 건 북한 내부 상황의 결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든 후속 정부든 전략적 전제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디트라니 대사와 다소 생각이 다른데요. 저의 전략적 전제는 김 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다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변화할 기회를 줬어요. 김정은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내부적 스트레스와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 등은 정책과 전략을 재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비록 반직관적이고 전문가들이 비판할 수도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접근, 강력한 정보 요소를 채택하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추구할 수 있는 인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 의해 말이죠.
So let me comment on some of this. And I don't disagree. Human rights up front, certainly strong.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인권 우선 정책, 강력한 억제력 등을 말이죠. 우리는 북한이 헌법에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비핵화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내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으니까요. 한국에선 70% 이상의 국민이 자국의 핵무장을 원합니다. 일본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심지어 핵물질이 테러 조직으로 유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이를 모색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재 해제나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 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와 급속한 관계 발전이 북한과 중국의 오랜 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기복을 겪어왔으며 러시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양국 관계의 회복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북한과 중국 관계에 분명한 이상기류가 있다며 양국이 선포한 우호의 해에도 침묵이 이어진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긴밀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023년 이후 북러 정상회담은 두 차례나 열렸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의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하고 4월 평양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파견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연말에는 별도의 폐막식 없이 조용히 우호의 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신년 축하 편지를 상세히 보도한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은 베트남, 몽골,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중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미사일과 전투기 관련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의 지상군 병력까지 파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러 관계 강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 방지와 안정 유지인데 북러 관계의 강화와 북한의 군사적 호전성 증가는 이러한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 악화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감소를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 Chinese are not entirely happy with the sort of embrace.
스나이더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가까이 두고 통제하려 하지만 분쟁과 전쟁은 원하지 않는 위험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의 위협을 가하고 이들 국가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성이 중국 주변의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경우 이러한 이익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 북중 관계는 냉각기도 있었고 관계가 개선된 시기도 있었다면서 현재 북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간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s been periods where there's been a cooling off in DPRK.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현재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집행에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북한을 압박하려고도 않지만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온적이었다면서 반면 푸틴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헤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중국 관계의 단절이나 붕괴를 믿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 모든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 3개국의 관계가 거래적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미한 동맹과 달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관계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소 얼어붙었지만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냉전구도 형성에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파트너 국가와의 균열을 원치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석좌는 또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전략적 3자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북한 러시아와 양자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교역과 경제적 원조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러시아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중 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은 북한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회복하며 긴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자국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긴장된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은 수십 년간 여러 나라를 서로 대립시키며 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도 소련과 중국을 대립시켜 실리를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 certainly is strained compared to previous years, but over the decades North Korea has played off.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계속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중 관계는 침체기에 있지만 결국 경제 외교 관계가 재개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에 있어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통합과 의존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의 90% 이상이 중국과 연결돼 있고 양국이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며 중국의 오랜 목표는 한반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적 목표이며 중국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관계를 임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볼 것이라며 러시아는 중국처럼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자원이나 역량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probably they would view the Russian relationship as a more temporary and transactional one.
스나이더 교수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최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 이것이 중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중러 3국 관계가 매우 밀접한 3자 관계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기능적인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의 화장품 수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랑콤과 샤넬 등 고급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나요?
중국이 25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9억 달러와 10억 달러로 2위와 3위였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는데요. 이들 10개 나라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77%에 달했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주로 수출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기초 화장품이 약 7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색조 화장품 약 14억 달러, 인체 세정용품 약 5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인 미국에서는 기초 화장품, 일본에서는 색조 화장품 수입이 많았는데요. 언론들은 이들 나라에서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이뻐진다는 속설이 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화장품도 한국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14억 517만 달러였고요. 그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대미 화장품 수출은 약 10억 달러였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은 22%로 프랑스보다 약 6%포인트 많았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의 약진이 놀라운데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북한 여성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 화장품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을 거쳐 밀반입되어서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최대 인기 품목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 장벽 없이 민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가지를 10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령 한국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 출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 밖에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출입국, 고용 계약 등에 모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종류 면에서 보면요, 한국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 서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한자어 표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비단 한자어 표기만이 아닙니다. 가령 등록 기준지, 폐쇄 등록부 등 행정 용어는 한국인들에게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원 담당자들도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점이 이번에 번역된 민원 서신을 제공키로 한 배경입니다.
앞서 10개 나라 언어로 번역본이 제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예,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고,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인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와 수요를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요. 이어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순입니다.
외국어로 된 민원 서식이 제공된다는 건 한국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규모이면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주 인구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입니다.
네, 외국인 거주 수가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1월 8일 수요일,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람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11도에서 최고 영하 4도, 안주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남포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5도,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수풍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6도, 강계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8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일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립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2도. 용년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3도. 개성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사리원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4도. 신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2도. 해산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2도. 원산, 평강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 평강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5도.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7도. 삼지연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9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구름 많고 한때 눈 옵니다. 먼 바다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3m, 오후 1에서 3.5m이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 2에서 3m, 오후에는 2.5에서 3m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 먼 바다는 오전 1에서 3m, 오후에는 1.5에서 3.5m이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7일 도쿄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두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그리고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중국 관련 쟁점 등 역내 현안들과 우크라이나와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일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과 미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면서 미한일, 미일 필리핀,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협력 진전을 언급했다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정권 붕괴 후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리아 내 활동과 거래의 승인을 확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며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미국 정부는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가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적 지원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승인 절차를 오는 7월 7일까지 면제받게 됐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가 끝난 것은 시리아와 그 국민에게 재건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책임 있는 통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6일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온 트리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유당이 후임 대표를 선출하면 자유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나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됐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싸움, 특히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싸움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캐나다인의 이익과 민주주의의 안녕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트리도 총리의 지지도는 그동안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하원은 오는 27일 야당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세계식량기구 WFP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WFP가 6일 밝혔습니다. WF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와디 가자 검문소 인근에서 WFP 차량 3대가 최소 16발의 총격을 받으며 직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었다며 이스라엘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WFP 직원 8명은 인도주의 활동 차량임이 분명하게 표시된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이동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직원은 없다고 WFP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예멘 국적 수감자 11명을 오만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수감자들이 행정명령 13,492와 13,567호에 따라 엄격한 기관 간 검토 절차를 거쳐 이송 적격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서부 티벳 자치구에서 7일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오후 3시 현재 최소 95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티베트 지진 구호 본부를 인용해 지진 발생 후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옥 약 1000채가 붕괴해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